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 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제 11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복음을 받아먹은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관해서 공부를 했어요. 무시무시한 나팔재앙 속에서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데, 복음을 받아먹은 어떤 무리가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이 지난주까지 공부한 10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먹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으로, 입으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살아내야 하고 전파해야 하는데, 우리가 삶으로 또 입으로 기쁘게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길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쓰디쓴 길이다라는 것을 10장까지 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복음을 받아먹은 자들의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 11장을 잘 공부하시면 잘 아실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금부터 한절 한절 공부해 보도록 하죠. 먼저 1절,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네, 예언 사역을 위탁받은 요한에게 10장 말미에서 예언 사역을 위탁받죠. 그 요한에게 성전 청량의 명령이 떨어져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그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 칼라모스라고 그러죠. 헬라로. 칼라모스가 주어집니다. 그 갈대로 번역이 된그 칼라모스는 당시 사람들이 쓰던 길이를 재는 자였어요. 한 3m, 10feet 정도 되는 갈대예요.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에스겔도 똑같이 성전 청량의 명령을 받고 장대로 성전을 청량하는 장면이 에스겔서 40장에 나옵니다. 한번 확인하고 가죠. 에스겔서 40장 15절. 그가 안에 있는 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향한 문 길로 나가서 사면 담을 청량하는데 그가 청량하는 장대, 곧그 장대로 동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장대, 이 카네가 갈대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칼라모스, 헬라어 칼라모스하고 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에 나오는 이 성전 청량의 이야기를 요한이 계시록에다가 인용에다 갖다 쓰는 거예요. 왜 갑자기 예언 사역의 위탁이 일어난 후에 성전 청량이 나오는가? 그것은 당시에 어떤 경우에 성전을 청량했는지를 알면 왜 요한에게 이런 명령이 떨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경우에 성전을 청량했어요. 그 첫 번째가 파괴를 위한 청량이에요. 어떤 건물이나 구조물 를 파괴해 버릴 때 청량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깥 것들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 울타리를 쌓는 개념으로의 청량이 있었어요. 청량하니까 어려운 말 같은데 이렇게 쟀단 말이에요, 그냥. 파괴 혹은 보호예요. 요한은 지금 이 두 번째 후자의 개념을 인용해다가 지금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머릿속에 잘 두시고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무엇을 청량하라고 그래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래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연도가 언제라고요? AD 95년. 그런데 AD 70년에 성전이 타이터스에서 완전히 파괴됐죠. 그러면은 이 성전, 여기서 청량하라고 하는 성전은 진짜 실제의 그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성전은 뭘까요? 앞으로 계시록에서도 계속 나오는 하늘에 있는 성전 바로 교회인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에스겔이 청량한 성전도 하늘에 있는 성전이죠. 환상으로 성전을 본 거라고요. 그것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청량하라. 다시 말해서 교회인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청량하라라는 그 말의 그 구절의 의미는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삶으로 입으로 전하고 또 그 복음의 내용을 직접 살아내게 될 텐데 그 삶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대적들이 있어서 그 대적들은 그들을 실패케 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울타리가 되어서 너희들을 끝까지 보호하겠다. 이게 성전 측량이란 거예요. 계속해서 그 뒷구절을 보시면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맨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헌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제사장의 뜰, 그리고 성소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10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맨 마지막에 있는 문을 미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가 앉아있었죠. 그게 성전의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 중에서 맨 바깥에 이방인의 뜰을 성전 바깥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성전 안뜰이라고 불렀어요. 그 바깥뜰에서 안뜰로 이방인이 넘어오면 즉시 사형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본문에 이 성전 밖 마당을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인들로 해석을 해요.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과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보호하시지만 죄인들은 심판과 저주에 그대로 노출시켜 버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11장 전체 문맥을 보면 그것보다는 좀 더 가까운 해석이 있어요. 리차드 보캄이 아주 잘 해석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 리차드 보캄은 20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대학자죠, 아주. 저는 이 해석이 훨씬 마음에 들어요. 청량의 대상이 되는 성전 앞마당,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되는 것을 그분은 성도들의 내적인 실체, 감추어진 실체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청량 대상에서 제외된 성전 바깥 마당을 성도들의 외적인 문제, 외적 경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 그들의 신분과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그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를 하시지만 그들의 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이 그들을 밝게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42개월, 42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11장 1절과 2절이 아주 매끄럽게 풀어져요. 왜냐하면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내어준 그 성전 바깥 마당을 이방인들이 짓밟는데 그것을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전 바깥 마당도 우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교회의 외적 삶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11장 전체의 서론으로 이 1절 2절이 훨씬 잘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을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주었다에서의 그 주었은 즉 에도때인데요. 그 시제가 부정과거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스스로 성전 밖 마당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그 짓밟힘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전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곱 재앙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앙과 저주 속에 노출되도록 허락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 정금같이 단련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전투는 성도의 거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도 때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수동태. 여러분 우리가 7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적인 숫자인 14만 4천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왜 요한이 민수기의 계수 장면을 인용해다가 14만 4천 그 숫자를 맞췄다고 그랬죠? 민수기의 인구 계수 장면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군사를 계수하는 장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장면을 인용해다가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전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주제시키기 위한 문학적인 인용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군사예요. 전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계시록 20장에 보면 나중에 사탄과 마귀의 세력을 누가 죽이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죽여요. 근데 왜 우리를 전투의 현장으로 우리를 왜 부르시냔 말이에요. 왜? 어차피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죽여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손상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전쟁의 현장에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면서 왜 우리더러 이 땅에서 그 고난을 통과하라고 그러시냐고요. 우리의 싸움이 그거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놓고 그들에게 전쟁을 시키죠? 어차피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주실 것이 아니라 주신 거예요. 주신 건데 왜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긴 만큼만 갖게 만들죠? 어차피 나중에 다 가질 건데. 때로는 그 전쟁을 통해서 치명상도 입어요.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싶으신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이기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거기에 동참시킴으로 해서 너희가 함께 싸워서 이겼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배우고 또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음과 부패함과 더러움과 불가능함을 깨달아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발동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우리의 인생을 의탁해버리게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전쟁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거죠.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는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전투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전투가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100% 가짜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냥 마냥 행복하고 헬렐레 하는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은 100% 가짜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게 기독교가 돼버렸으니 이게 어찌 통탄하지 않을 일이겠습니까? 자, 그렇게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루하루 한 발 한 발 전투를 해나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거룩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스러운 것은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짓밟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42달, 그렇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금방 온다. 참아라 그러는 거죠. 42달. 여기에서 42달, 이 42달을 연수로 환산하면 3년 반이에요. 그걸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일. 그죠? 그것을 때로는 사흘 반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42달,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는 교회 시대를 나타내는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을 나타내는 기간이란 말이죠. 자, 이건 제가 교회론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해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앞으로 많이 나와요, 이 숫자가. 다니엘서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제가 이룰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음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의 종말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 시 시기를 72일에로 정해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의 명령이 떨어지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기름 부음 왕이 오는 그때까지가 7일에예요. 그리고 성전이 재건될 때까지가 62일에예요. 그리고 그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요.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까지가 7 더하기 62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69. 그러면요 크게 대답하세요. 69. 그럼 몇이 남아요? 71회 중에. 한 1회가 남죠. 1회는 뭐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1회예요. 그 1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1회가 남으니까 7이 남아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그거를 연으로 계산해서 다리오 왕 원년 때부터 77이 49, 490년 만에 우주의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을 했다고요. 근데 490년 지났는데 안 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그 7년을 뒤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오기 전에 이제 한 1회가 남았으니까 그 7년, 종말이 오기 전에 7년이란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종말이 온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들이. 한 일에 남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면요. 27절 보시면 그가 그 일의 절반에 마지막 남은 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래요. 한 일에 7의 반이에요. 그 절반에 반은 3과 2분의 1이죠. 그 반에 무슨 일이 있어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려면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D 70년의 일이에요. 그게. 그럼 나머지 3과 2분의 1이 남죠. 그럼 요 3과 2분의 1 요 기간이 지나면 이제 우주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된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가 3과 2분의 1이에요. 그죠? 그래서 3년 반 그러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가 뭐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반이니까 3과 2분의 1이고 그것을 1260일 42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사는 교회 시대 전체를 가리키는 숫자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기도 하죠. 작게 보면. 여러분의 인생 내내 여러분은 세대주의자들이 7년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환란의 기간을 겪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 대환란의 기간이에요. 지금이.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그냥 내놓으신다고요. 노출시켜 두세요. 왜요? 여러분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거룩이 찾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9장에 예언이 있고 얼마 안 있다가 실제로 하나님이 모델로 그걸 보여주셨죠. 알렉산더의 후계자인 네 왕이 있었어요. 그죠? 셀류코스, 톨레미, 리스마커스, 카산더. 그죠? 그 중에 셀류코스 왕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인간이 있었어요. 아주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다루었던 그런 왕이죠. 그 왕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밟았던 기간이 3년 반이에요. 교회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들의 대적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실제로 모델로 보여준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인간을 통해서.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이에요. 3년 반, 42달, 1260일, 한때 둔때 반때 여러분의 인생.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게 유익이라니까요, 우리한테.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이렇게 우리는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 내내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42달 동안 1260일 동안 그 성도들에게 권세를 주신대요.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밝게 놔두셔요. 그래서 직사하게 밟히는데 우리에게 또 권세가 있대요. 이것도 무슨 말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개념을 하늘에 존재하는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신분과 이 땅을 살아가는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여러분의 이 신분을 확실히 구분해 놓지 않으면은 요한계시록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권세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 땅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밟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게 권세를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은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다른 말로 삶으로 입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힘,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이겨낼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3절이죠. 3절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동안 교회 시대 우리의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증인이라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해요. 자, 어떻게 그 두 증인이 교회인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4절을 보시면 그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촛대다 그러죠? 볼까요? 4절.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래요. 이 두 감람나무와 촛대는 어디서 인용된 단어들이죠? 전에 한번 봤죠? 스가랴서예요. 그죠? 4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이게 일곱 촛대예요. 일곱 등대.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일곱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에 의해서만 된다는 거죠.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술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여기 보시면 일곱 등대하고 두 감람나무가 나와요. 우리가 계시록 1장 20절을 공부할 때 일곱 등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보세요. 네 본 곳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초대는 뭐라고요? 일곱 교회. 교회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일곱 초대가 아니라 두 초대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시비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곱 초대는 전체로서의 교회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일곱 초대. 두 초대는 증거의 역할을 맡고 있는 교회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숫자예요. 두 초대라는 것은요. 둘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어떤 증거의 진실성을 나타낼 때 둘이라는 숫자를 썼어요. 신명기 17장 한번 보세요. 6절.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러죠. 이렇게 그 증거가 진실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숫자가 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몇 명씩 보내요? 둘씩 둘씩 보내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70문도 파송할 때도 둘씩 둘씩 보내시죠? 마가복음 6장 한번 보세요. 7절.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이렇게 증인으로 세상에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둘씩 보낸다고요. 그래서 두 촛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촛대라는 것은 복음 증거자로서의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촛대예요. 그리고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그 두 감람나무는 뭐라고 했어요? 당시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두 증인이 두 촛대요,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이 두 증인은 교회인데 그 교회는 스룹바벨 같은 왕의 권세를 갖고 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같이 제사장적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러한 권세를 여러분이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교회에 엄청난 영적인 권세가 기술이 되어 있어요. 먼저 5절 한번 보세요. 만일 누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교회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진짜 그래요? 원수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확 입에서 불을 뿜으면 그들이 막 소멸돼요? 아니죠. 걔네들이 우리를 막 태워요. 그래서 우리는 막 아뜨거 아뜨거 이런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입에서 불이 나간다는 말. 논리정연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욕을 바가지로 해가지고 그들을 그냥 넘어뜨리는 그런 욕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레미야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 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살리리라. 그 불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과 싸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여러분이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그 불밖에 없어요. 근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6절을 보시면 교회가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진짜 그럽니까? 11장 6절 한번 보세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이건 어디서 인용된 구절이죠? 엘리야의 이야기와 모세의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그 두 사건, 그 두 선지자의 삶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는 거죠. 아합 왕 때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를 막아버리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비가 안 올 것이다. 이렇게 비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 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칩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교회에게 주어지는 권세를 모세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기술을 하냐면 교회는 강력한 이방 통치자로 상징되는 사탄과 그 사탄의 세력들의 종교와 적대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치는 자들, 그들을 공격하는 하는 자들이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인용에다 쓴 거예요. 모세는 애굽 왕 바로와 바로의 술객들과 대치했죠.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치했죠. 구약에서의 이 두 사건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탄의 세력과의 적대 관계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그 악의 세력과 대적하여 그 세력과 싸워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이겼죠. 그러니까 너희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살다 가신 세상과 싸우며 결국은 승리해내신 대표적인 삶을 살다 가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모세하고 엘리야는 예수님의 삶을 미리 예표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준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를 하시는 그 삶.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홍해를 건너는 걸 뭐라고 그래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죠. 예수님의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시험을 받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엘리야는 그리 시내를 건너죠. 그 전에 어떻게 해요? 죽여주세요 그런다고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죠.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를 걸어서 어디로 가요?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호렙산의 다른 이름은 시내산. 이렇게 예수님, 모세, 엘리야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를 미리 삶으로 살아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신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별세, departure, 예수님의 출애굽, 구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 사람이 바로 그 구원의 삶을 우리 인류의 구원의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삶으로 살다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 그들이 세상과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과 어떻게 싸웠는가를 성경에서 미리 보여주시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싸워야 되는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분들이 끝내 이긴 것처럼 이길 거야. 이걸 보여주는 게 5절 6절이라고요. 우리한테 어떤 대단한 능력이나 은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 악의 세력의 노예였던 자들이에요. 그 악의 세력이 시키는 대로 아주 즐거이 행하던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뽑아내신 다음에 우리를 무장시키셨어요. 뭘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그리고선 그들과 싸우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은 단순히 죄에서 건져낸 것만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전사로 부르셔서 그들과 싸우는 자들로 만드는 것까지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을 용사로 부르신 거예요. 거기까지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뭐와? 죄와 악과 싸우는 거예요. 엉뚱한 거하고 또 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그 권세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싸워야 되죠? 정말 하늘에서 막 불을 내려가지고 확 태워 죽이고 막 강을 피로 만드는 그런 어떤 대단한 은사를 갖고 이렇게 싸우는 건가요? 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부자 된다? 봐라 예수 믿으면 이런 능력이 생겨? 손을 얹으니까 그냥 병이 막 나! 이렇게 싸우게 만드시나요? 그런 권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 일이 안 나타나죠? 여러분 삶에 그런 거 나타나요? 그런 거 있으시면 저랑 좀 바꿔요. 그런 권세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싸워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겸손하고 인내하며 온유한 모습으로 아까 싸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전혀 가질 수 없었던 그러한 무기로 죄와 악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두 증인이 굵은 배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굵은 배옷이 뭡니까? 언제 입었던 거예요? 굵은 배옷. 구약시대에. 회개할 때, 참회할 때 입었던 게 굵은 배옷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우는 게 어떻게 싸우냐면 참회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자꾸 잘라내고 참회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꾸자꾸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게 무기예요. 그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며 그게 여러분이 강을 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힘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전에는 없었던 사랑, 용서, 인내, 온유. 전혀 남의 얘기하는 것 같이 듣죠, 지금. 여러분이 그걸 갖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그게 여러분의 무기라니까요. 그게 없으니까 세상에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 무기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직접 회개의 삶을 살아내면서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쳐야 되는 굵은 배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 힘으로 정복되지 않아요. 물리적인 힘으로 정복되지 않습니다.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나그네의 옷을 벗길 수 있는 것은 강한 추위도 바람도 아니에요. 따뜻한 햇볕이죠. 따뜻한 햇볕이 나그네를 굴복시키고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싸움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그 권세,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천국 앞에 서가지고 너는 들어가, 너는 말어, 너는 들어가, 너는 말어, 이거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이 땅의 교회의 특성과 하나님 나라의 그 운영의 특성이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와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 구절의 진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대로 이 땅에서 지금 살아내고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엉뚱하게 여러분, 내가 저주하면 저놈은 절대 천국 못 가, 이런 이따오 소리는 하면 안 돼, 어디 가가지고요. 그건 여러분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늘나라 삶의 원리가 뭐예요? 사랑, 온유, 절제, 인내, 겸손, 오래 참음. 이게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의 원리이며 여러분의 무기예요. 세상과 싸우는 무기. 그러니까 엉뚱한 권세 상상하지 마세요. 고지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따오 권세 우리에게 절대 주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을, 세 사람이라고는 안 나왔어요. 하여튼 동방박사들을 별이 어디로 데려가요? 헤롯 대왕한테 데려가잖아요. 왜 그걸로 데려가요? 왜 그런 거죠? 왜 세상의 왕에게 데리고 가죠? 진짜 힘은, 진짜 왕은 너 아니다 그런 거예요. 가서 진짜 힘이 뭔지 아냐? 진짜 왕이 누군지 아냐? 예수다. 근데 그가 어디서 났어요? 마구간에서 났어요. 그리고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어요. 평생을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함으로 살았어요. 그가 왕이다 그래요. 그가 승리자다. 넌 아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왕에게 가는 거예요. 가서 너 아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 삶의 원리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낼 수 있는 어떤 것들, 힘, 치유, 문제 해결 이런 것들만을 원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 잘못 믿고 계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문제 해결,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그런 부흥사들의 광고에 속지 마세요. 걔네들은 무당이에요.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무용 관람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김복희, 김하숙 무용단 뭐 이런 무용단들을 쫓아다니면서 무용 관람을 굉장히 많이, 현대 무용에 아주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책에서 본 건데 어떤 전통 무용을 연구하시는 분이 그 한국의 전통 무용이 가장 제대로 남아있는 게 무당춤이래요. 그래서 무속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연구한 걸 제가 읽었어요. 근데 어떤 무속인에게 찾아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름을 물어봤대요. 근데 이름을 얘기 안 해주더래요. 계속 물어봤대요.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하는데 정에스더래요. 이름이. 죽으면 죽으리라의 그 에스더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이름이 어떻게 에스더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원래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름을 에스더라고 지어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자라면서 처녀 때 굉장히 몸이 많이 아팠대요. 근데 어떤 무당이 찾아와가지고 너 정한수 떠놓고 절 한번 해라. 그러면 네 병 낫는다 그랬대요. 그러면 너한테 신이 내릴 거고 너도 이제 무당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랬대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아프니까 진짜 정한수 떠놓고 절 한번 하면 날 것 같더래요. 갈등한 거죠.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이쪽에서 너무 아프니까 아 이거 해결해야 돼. 안 되는데 해결해야 돼. 그러다가 결국은 정한수 떠놓고 절 했다는 거죠. 병이 났어요 진짜로. 그리고 신이 내려서 무당이 됐어요.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이러한 시험에 노출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냐 세상의 힘이냐 늘 여기다 절하죠 여러분들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무당짓거리도 하는 거예요. 계속 왜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을 순교라고 그래요. 죽더라도 내가 앞서 죽더라도 나는 너한테 절은 못한다 이게 순교잖아요. 그걸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하는 선택에서 계속 여기다 절한다고요. 조금만 더. 우리는 그 권세 추구하는 자들 아니에요. 그 힘 추구하는 자들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로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부모가 에스더라고 이름 주어줬는데 죽기는 왜 죽어? 아파 죽겠는데. 그리고 절해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그러니까 개뿔이나 예수 수십 년 믿어도 변함이 없어요. 인격에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여전히 쌈박질하고 여전히 질투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입만 열면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꽂죠. 싸움을 안 해요. 세상과 싸우질 않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내 삶에 도움이나 줘. 이게 오늘날 기독교 아닙니까? 그건 무당 종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진 권세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을 들여밟고 승전가를 부르는 권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성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공이 아니라 충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공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고, 충성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목숨 걸고 쫓아가는 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안 돼요. 충성이에요. 오로지 충성. 여러분, 성공 추구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권세는 물리적인 파워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게 밟히고도 그들을 용서하고 인내하고 온유함과 겸손함과 심지어 사랑함으로 대할 수 있는, 세상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그런 힘, 그게 권세예요. 엑수시아. 세상은 우리에게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살인과 거짓을 의도하고 우리에게 공격해요. 너희들에게서도 그게 나와야 돼. 빨리 해. 그리고 우리는 여지없이 내죠. 분내죠. 여지없이 살인해버려요. 여지없이 거짓말해버리죠. 그때 세상이 그렇게 공격해올 때 아니야 라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맞받아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전투예요 도대체? 여러분, 뭐 싸우신다고 그러는데 뭐하고 싸우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하고 싸우고 계세요? 전혀 안 싸우시죠? 뭐하고 싸우고 계세요? 우리는 군사라며요. 전투한다며요. 뭐하고 싸우고 계세요? 여러분의 나쁜 습관과 싸우고 계세요? 나쁜 성품과 싸우고 계십니까? 근데 왜 이 모양이에요, 오늘날 교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 공격해 올 때에 사랑이라는 칼을 집어들고 온유라는 창으로 그들을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짓밟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워서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밟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요? 사랑해주고 당해주고 온유로 품어주고 그런 모습이니까. 그거는 밟히는 모습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바깥 마당은 밟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계속 승리를 쌓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런 권세 주신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원수들과 대적해서 그들을 박살낸 것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 권세를 받고 사랑과 용서와 겸손과 인내로 우리의 대적을 박살내는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참된 우리의 실존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이고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자의 전투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 아니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누명을 쓰고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죽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인류 역사상 그보다 더 큰 승리가 있었어요? 없었죠. 우리는 그런 전투하는 거예요. 하늘의 전투. 여러분, 정말 승리하고 싶으세요? 가가지고 밟지 말고 용서하세요. 정말 승리하고 싶으세요? 사랑해주세요. 품어 안아주세요. 그게 진짜 승리예요.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승리.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사실 수 있는 권세, 힘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Able not to sin. 그렇죠? 죄를 안 지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Able not to sin. 어거스틴의 그 유명한 하나님의 도성에 나온 Able not to sin. 여러분은 그런 권세가 이미 있어요. 여러분은 근데 여러분이 어떤 무기가 있는지 잘 모르죠. 무기가 있다고 해서 쫙 폈는데 이걸 어디다 쓰는 건지를 몰라. 마치 이순신 장군한테 M16 자동소총 갖다 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거꾸로 들고 패는 거죠, 그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겨요, 칼을 든 자한테. 그렇게 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무기가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은 확실히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분명 42달 동안 짓밟힌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 내내 세상으로부터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 당하는 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라 말이에요. 정말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42달 동안, 1260일 동안 그렇게 세상에게 짓밟혀주는 모습이,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바보같이 당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발휘하는, 세상을 이기고 있는 모습이라는 이 역설이 꼭 이해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